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시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찾아와 부르시며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명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라는 말씀과도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이 제자들의 부르심은 열두 제자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죠. 물론 그 사도들의 사역하고 지금 우리 성도의 삶이 구별이 되지만 제자들은 다 부르시는 거예요. 모든 구원하신 성도들을 다 제자들로 부르시고요. 참 사람 낚는 어부 대신 예수님의 삶과 사역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한다고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계시지 않는 이 땅에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자리를 채우게 하셨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삶과 사역을 우리 성도들과 교회로 담당하게 하셨다.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것이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남겨두신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를 불러서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 있죠. 그런데 왜 구원하신 성도들을 잠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을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올바로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부르심은 두 가지로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죠. 로마서 8장에 부르신 자들을,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에까지 이르게 하셨다.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시작이고 영화에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부르심은 그 의미만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또 한 가지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구원으로 부르시는데 구원받은 자들을 사명으로 부르신다는 것. 그 부르심까지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르심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구원으로 부르신 자들은 꼭 사명으로까지 부르셔서 이 둘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구원으로뿐 아니라 사명으로까지 부르십니다. 부르신 자들을 모으셨고요. 그렇게 모으신 자들을 또 흩으셔서 예수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교회 안에서 하나됨과 순결함을 지키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흩어져 나가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또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것을 교회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도요,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모이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흩어져 나가게 하시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우리도 모든 걸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됨과 순결함을 지키면서 하는 거예요. 교회하고 아무 상관없이 교회에서는 하나 되지 못하고 나가서 증인으로만 살겠다 이런 건 없어요. 교회 중심으로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우리가 함께 이 모든 사역을 이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설교를 이 구절에 대해서 듣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공감이 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구원으로의 부르심만 있고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없으면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유지가 되어간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맞는 말씀 같아요. 즉 이 부르심이 없이 살아가면 그저 자기 왕국 세우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구원도 그저 자기에게 좋은 것. 그렇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 여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사명까지 가야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것. 여기까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이 예수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원 역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죠. 이것이 그저 어부들을 불러서 이제는 물고기 잡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 정도 말씀이 아니라 구원 역사 속에서 구약에서 마지막 때가 오면 하나님이 사람 낚는 어부들을 불러 마지막 구원과 심판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셨죠.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원과 심판의 때가 왔다는 것,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고 그 마지막 때의 사역을 자기 제자들을 불러 교회예요. 이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것은 이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사명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어떠한 삶으로 이 사명을 이뤄가는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는 거죠.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자 그들이 곧 immediately, 즉시라는 단어예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0절에 예수님도 곧 immediately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시자 그들이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그물과 배와 아버지는요,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의 최종 마지노선 아닌가요? 자기들의 생업이고요. 먹고 살아야 되는 거고요. 자기가 버려도 아버지는 못 버린다고요. 그 마지막 것까지 다 버리게 하시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볼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부르심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먼저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예수님도 부르실 때 이것저것 지체하지 않으세요.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인터뷰를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곧 부르세요. 즉시. 그러자 제자들도 즉시 그물과 배와 부친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지체하거나 이것저것 먼저 알아보지 않으시고 곧 부르시자 제자들도 곧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이것이 제자들의 부르심의 삶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게 잘못 이해하면 완전히 딴 길로 가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어떤 조건을 보시거나 우리의 행위를 좀 지켜보신 후에 이것저것 다 따져보신 후에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세전부터 택하신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오. 그 백성이 소망 없는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오직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는 그 주권적인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 곧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곧 immediately 버렸다. 곧 버렸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실제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요. 우리도 제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버렸나요? 우리 생업 다 버리고 아니 아버지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너희가 세상 직업도 버리고 가족들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우리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사제들의 그 제도를 그렇게 만든 거죠. 다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어머니도 버리고 생업도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혼인도 못하고 다 사제들이 돼요. 다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게 돼야라는 말씀이에요. 다 사제되어야 돼요. 다 수도원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수도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 성직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 삶에 연결이 돼야 될까요?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세 가지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현실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천국을 가지고 오셔서 그 천국으로 부르심을 받고 속하게 하신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참 현실이 이러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그 즉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져져서 예수님과 예수님 나라에 속하게 됐죠.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버리고 떠나 속하게 되는 거예요. 버리고 떠나 따라가는 삶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현실이 그렇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버리고 따라가는 삶으로. 세상에서 건져 천국에 속한 삶으로. 그 사실이 그 곧 단번에 즉시 일어난 영원한 현실이 이러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옛사람에서 떠나 새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래서 옛사람의 삶을 버리고 새사람의 삶을 따라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현실. 두 번째로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버리고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을 통해 누구의 삶을 보여주시냐 하면 예수님 자신의 삶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부르심을 이행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까지 하나님을 따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 예수님의 삶으로 참여시켜 주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두 번째 의미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 의미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있게 될 현실이 미리 보여지고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우리 이름을 다 부르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실 때에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 세상 모든 것들과 육신의 가족들까지 다 버리고 떠나 예수님을 따라 즉시 천국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의 현실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도 그 연장에 있다는 거죠. 이 주일 공예배는 부르심이 있어요. 다른 날 모임은 우리가 바쁘고 시간이 없고 뭐 해서 안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죄라고까지는 하지 않죠. 모이게 심쓰라고 격려하는 거지만 주일 공예배는 아니에요. 이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고 주일 공예배는 지키지 않으면 죄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 주일 공예배를 통해 누리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뭘? 이날도 우리가 버리고 떠나 따라오게 하시는 날이라는 거죠. 이 날을 지킴으로 그 날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버리고 따라가라. 이날만큼은 버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두었던 마음, 세상의 직업, 세상에서 일했던 것, 육신의 가족들 버리고 떠나 천국 가족으로 모여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이 날은 지키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제자들의 삶이 주의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요. 지금도 성도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버리고 따라가는 삶을 시작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온전히 그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시작하신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 제자들도요, 오늘 이렇게 버린 것 같죠? 시작은 됐어요. 그런데 그 삶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 하나도 버리질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버려가게 하세요. 그리고 따라가게 하십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고요. 친히 제자들을 빚어가시고 버리고 떠나는 삶에서 즉 예수님 닮은 삶에서 자라가게 하세요. 우리도 이 삶으로 예수님이 구원하셨지만 계속해서 이뤄가시는 현실이라는 거죠. 성화가 그겁니다. 버리고 따라가게 하시는 그리고 마침내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천국 영광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버리고 따라가는 삶도요, 잘 이해해야 돼요. 몇 가지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우리가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오늘 본문이 그물을 다 버려두고 생업도 하찮게 여기고 따라간 그런 제자들을 보여주시는 걸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나 직업은 하찮게 여기는 것. 그리고 세상 일을 무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목사만 제자고 목사만 종인가요? 아니에요. 세상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에서의 삶, 이 세상 직업도요, 신실하게 열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목적이 바뀌는 거지 그 일 자체가 하찮게 여겨지거나 우습게 생각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다 주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필요에 있는 형제들을 도울 수 있도록 세상에서도 열심히 일하라고 하셨어요. 목적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왜 열심히 일해야 되느냐? 왜 열심히? 내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 게으른 자들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게으른 자들을 꾸짖어서 가르쳐서 세상에 나가 열심히 일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일도 중요하고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리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오늘 본문에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라간 제자들. 아, 우리도 육신의 가족들, 좀 소홀히 해도 돌아보지 않는 것도 괜찮다. 왜?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그렇게 여기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도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특별히 목사들 중에 그런 마음들이 많죠. 주의 일을 하는데 가족들 뒤로 하고 돌아보지도 않아.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5장 4절과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너무 확실하죠. 나는 예수님 섬기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부모나 가족들을 돌아볼 수가 없다. 돌아보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섬기듯 부모와 가족들도 더욱 잘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녀들에게 부모 섬기기를 가르쳐 배우게까지 하라. 교회가 구제사역을 할 때에도요, 그냥 돕지 않아요. 자녀들이 먼저 섬기게 해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거 예수님이 말씀이 어떻게까지 얘기해요?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까지 하세요. 말이 안 돼. 하나님이 그런 섬김을 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하십니다. 뭔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도 그러하지만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맺어주신 믿음의 가정들도 우선순위로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부터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예수님과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우리로 더욱 열심히 일하게 하고 더욱 기쁘게 자기 부모와 가족들을 돌아보고 섬기게 하지 그 반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이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 잘 이해해야 돼요. 뭘 알려주는 걸까요? 여기서 알려주시는 제자들의 부르심,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의 원리. 뭘까요? 세 사람의 삶의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가졌던 삶의 질서가 다 무너지고 새로운 삶의 질서가 회복되고요. 우선순위가 회복되는 거죠.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질서, 하나님 그리고 남편과 하나님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죠. 그것이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타락으로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인 삶으로 회복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사랑하고 섬겨야 되지만 이제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먼저 앞서올 수는 없다는 거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와 첫째 목적이 회복되고 거기서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버리고 따라가는 삶으로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우선순위와 첫 번째 목적을 지키기 위해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버리고 예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으니까 옛사람 때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의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위에 두었던 것, 그것이 예수님이 부르시는 제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로 전보다 더 신실하게 일하게 하고 더 기쁘게 우리 가족들을 사랑으로 돌아보게 하는데 올바로 하게 한다는 거죠. 이제는 질서를 가지고 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예수님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 진짜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올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예수님 사랑이 형제 사랑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버려야 할 때가 있고요.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 속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버리게 하고 교회와 예배와 말씀에서 떠나가게 하는 것까지 우리가 세상 일이나 육신의 가족들을 먼저 따라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때에는 오히려 어떤 손해와 불이익이 있든지 그 세상 일과 가족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여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예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버리고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이고요. 예수님이 여러 군데에서 이 말씀을 주세요. 마가복음에서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그 부르심을 알려주십니다.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버리고 따라오라고 하셨죠?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래요. 예수님도 그 삶을 사셨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따라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우리도 그 삶을 따라가게 하시는 거고요. 이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말씀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고요. 이 세상도 아니고요. 다른 것이 주장하게 둘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뒤로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뜻을 뒤로하고 그것이 재물이든지 육신의 가족이든지 사람의 생각이든지 이 세상의 원리든지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원하는 뜻, 자기의 유익, 자기 즐거움, 미 먼저 주장하는 원리로 갈 수 없다는 거죠. 계시록 14장, 우리 계시록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시록 14장에 가면 천국에 들어온 성도들의 삶을 보여주실 때 이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이렇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14장 4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던지 따라갔던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들은 어떻든지 예수님이 먼저인 삶으로 갔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았죠. 넘어질 때도 있었죠. 뭐 베드로만 봐도 그렇고 제자들 봐도 그래요. 실패할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삶을 싸우다가 오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인 삶.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삶. 그들은 누군가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기쁘게 따라가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서는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실 때 재물을 버리고. 그런데 이 말씀도 잘 보세요.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가족들 다 버리고 재산도 다 팔고 버리고 따라오라는 말씀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요, 딱 질문이 생기죠. Who can do it?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어? 의문이 생기고요. 또 이런 말씀들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죄책감이 들게 해요. 그리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해요. 잘 보면 이 부자 관원이 마가복음 10장에 방금 읽은 부자 관원한테 하신 말씀이거든요.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부자 관원의 반응이 뭐였죠? 슬퍼하고 근심했습니다. 아니 괴롭고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죄책감을 주어서 따라가게 하시려고? 아니에요. 여긴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무엇이 앉아 있는가?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섬기고 있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죠. 우리가 괴롭고 화가 나는 것은 거기에 우리 우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절대 못 버릴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버려도 그건 못 버리겠거든요. 그것을 잃을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뭐만 들릴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괴로운 이유가 있어요. 어떤 말씀만 들릴까요? 버리라는 것만 들려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들은 다 버리는 것에 중심이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디에 중심이 있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내가 왔다는 거예요. 거기 중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왔으므로 나를 얻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었음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먼저라는 거죠. 영원한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얻은 자들은 육신의 가족들보다 이 세상 재물보다 그 어떤 우상들보다 우리 예수님을 얻었으므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해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 삶의 모습이 뒷부분에 나와요. 이 부자관원 만난 다음에 만나는 분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가면 누군가요?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버리라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얻은 것으로 자기가 스스로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거기에 중심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하여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천국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괴롭게 야 버려 안 버리면 난 못 따라와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얻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 이 땅에서는 버리고 따라가는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버리고 더 나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기쁘게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얻은 것 안에서 가족들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용하고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천국에 속한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참 사랑이고요. 그것이 마땅한 삶이라는 거죠.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회복되는 거예요. 삶의 질서가 회복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질서와 우선순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싸워나가는 거예요. 나만 아니라 내 형제들, 우리 자녀들도 이 삶으로 살아가도록 세워주는 거예요. 끝까지 우선순위, priority 잃어버리지 않도록. 실제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그럴 거예요. 우리 안에서 육신의 가족들도 사랑했고 세상에서 열심히 일했고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가자라고 하시면 그때는 다 버리고 우리는 기쁘게 예수님 따라 즉시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가 지체할 거예요. 롯의 아내처럼 이 세상을 여전히 못 버리고 돌아보고 내가 이뤄놓은 것들 하며 근심하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이 세상과 함께 멸망을 당할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예비하신 처소를 바라보며 기쁘게 다 버리고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 천국 영광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삶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미 옮기셨거든요. 천국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천국을 가지고 천국의 왕으로 오셨고요. 천국 백성들을 부르셨고요.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고요. 그랬더니 그들이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 삶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나라로 부르신 여러분과 저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다 버리고 나를 따라가겠느냐? 이 질문은 같은 질문인데 이렇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과 같은 질문입니다. 너가 이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기독교는 이거예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하든지 가난하든지 부여하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슬프든지 기쁘든지 죽든지 살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기뻐하는가?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버리고 따라가는 삶도 누가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부르시는 이도 예수님이시고 버리고 따라가게 하시는 이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시면서 한마디 더 해주시죠. 내가 너희를 되게 하리라. 이 부르심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말씀드렸죠. 믿으신 분, 신실하신 분인 주님이 부르셨고 그가 이루실 것이라. 이 삶을 이루시는 분도 예수님.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확신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이루실 것을 붙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의 그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에 제자들이 오직 은혜로 순종하여 예수님과 예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 제자들의 삶을 보면은요, 그들이 정말 다 버리고 예수님을 순전히 따라갔나요? 아니에요. 다 실패해요. 그들 안에는 여전히 세상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함께 있었고요.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우상, 세상 정욕 하나도 안 버렸어요.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순전하게 따라갔다면 베드로는 왜 예수님 십자가로 갈 때 예수님을 세 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을까요? 다 실패해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쳐 숨었습니다. 다 실패해요. 그들이 이 세상을 버리지 못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난 거죠. 다 실패하고 넘어져요.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어서 실패하여 이제 끝인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 스스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 실패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 안에 새해를 시작하신 미쁘신 예수님이 오직 은혜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계속해서 빚어가세요. 그런데 재밌죠? 먼저 옮겨놓으시고 빚어가시는 거예요. 먼저 구원하시고 빚어가시는 거라는 거죠. 세상에서 먼저 천국에 속하게 하신 후에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실패했으니까 끝, 너는 쫓겨나. 절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실패할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도록 친히 빚어가세요. 그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성령님을 통해 말씀 가운데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빚어가시고 마침내 완성하십니다. 부르시는 이도 이루시는 이도 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은혜 붙들고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 아니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는 어디서 확인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은혜는 버리고 따라가게 하시는 데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얻은 것으로 기뻐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께 맡기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잠시 세상을 잃어버리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얻은 것을 기뻐하는 삶을 회복시켜 가시는 거예요. 고난이 예수님이 복 주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한 군데만 더 가볼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방금 드린 말씀과 다 같아요. 더 귀한 것을 얻었으므로 옛것을 다 버리게 하시는 그 말씀이죠. 천국, 예수님, 귀한 보화여서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보화를 얻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 다 버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더 귀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어리석죠. 예수님이 없는 자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 어떻게 애굽의 왕 된 거 다 버려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종 되어 살려고.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화임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크던 작던 버리는 것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천국 백성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즐겁고 귀하고 우선이었기 때문에 버린 것에 대해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버렸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지. 우리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니 오늘도 이 예배에 버리고 나오신 거예요. 기쁘게 우상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을 얻은 것으로 즐거워하며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실 건데요. 결국은 뭐까지 버리게 하실까요? 죽음이라는 걸 거쳐가게 하시거든요. 내 생명까지 기쁘게 버리고 예수님 계신 천국으로 날아가게 하세요. 그 싸움까지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반대로도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이 비유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도 모든 것을 팔아 가장 귀한 걸 얻으셨거든요. 모든 걸 버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얻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보다도 더 어리석은 분이세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귀하니까 당연히 다 버리고 내 생명까지 가져가셔도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굴 위해 버리신 거예요? 이 쓸모없는 죄인 하나를 얻으시려고, 이 벌레 못다 못한 이 하나님의 원수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모든 것 자기 생명까지 버리시는 분, 말이 돼요? 가장 어리석은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 주세요? 너무나 말도 안 되지만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저와 여러분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보화였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우리를 얻으시는 것으로 가장 큰 기쁨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여 얻으시려고 모든 걸 버리되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 우리도 마땅히 다 드려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버리고 따라가는 삶은요, 절대 억지도 아니고요, 강요도 아니고요, 뭐 이렇게 안 하면 벌 줄 거야도 아니고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앞에서 너무나 마땅한 삶을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라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모든 걸 배설물같이 여긴대요. 이 말씀도 잘 이해해야 되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다는 뜻인가요?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것으로 보화를 삼고 자랑을 삼고 우상을 삼고 그것을 위해 살았던 옛사람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배설물과 같은 삶이었다는 거죠. 왜? 누가 오셨습니까? 이제는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얻었으므로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죠. 삶을 주장하는 원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어야 되나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나요? 우리도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심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괜찮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도 오직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 이 고백을 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얻었으면 다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주셨으면 다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시며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하시면 우리도 기쁘게 모든 걸 버리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며 예수님을 따라가야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십자가로 가야 돼요. 거기서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작이에요. 거기에서부터 버리는 삶이 시작되고 따라가는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돌아볼 것이 이 복된 부르심이잖아요. 이게 복된 부르심이에요. 예수님을 얻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삶에는 왜 이 말씀 앞에서 여전히 기쁨이 없는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고 있나요? 아니면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신 예수님의 말씀이 여전히 괴롭고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족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시는데 우리는 아니다 라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아니다. 그 사랑이 부족하다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즐거움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버려도 다른 것은 못 버리는 그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얻은 기쁨보다 세상을 버리는 근심이 더 크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들이죠. 사실 다른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우리 안의 문제라는 거죠. 여전히 우상이 살아있는 문제. 예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복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것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깔려있는 그 우상 숭배의 죄성이 문제죠. 물론 우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질문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시며 우리 기꺼이 모든 걸 버리고 기쁘게 예수님 따라갈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예수님 재림을 깨어 기다리는 제자들의 믿음이고요. 그 재림 신앙은 그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내 실제의 삶에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증거되어야 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이 믿음으로 주일과 예배를 지키고 이 믿음으로 교회에 속하고 이 믿음으로 예수님 증거하고 이 믿음으로 세상 유혹도 이기고 이 믿음으로 인내로서 나그네 경주를 달려가고 이 믿음으로 고난과 시련도 이기고 이 믿음으로 죽음까지 이기며 가는 거예요. 이것이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이고요.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더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아내? 내 배우자가 될 사람? 내 친구?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예수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그들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들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말씀드렸듯이 참사랑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혹시나 관계에 문제가 생길까봐, 혹시나 나와 결혼 안 해줄까봐, 혹시나 내 유익이 없어질까봐, 잃어버리고 손해볼까봐 사람을 두려워하며 그들을 따라가는 건 다 우상 숭배예요. 눈치 볼 것 없습니다. 목사 눈치 볼 것도 없고요.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두려워하여 재물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다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너무 심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며 구원하신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이거예요. 지금 나는 누구인가? 내 아이덴티티는 뭐냐는 거죠. 제자입니까? 지금 나는 제자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제자로 이 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지금 나는 제자로 다른 제자들과 하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나는 제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지금 제자로 부모와 자식과 남편과 아내와 이웃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유대 백성들처럼 그들 중에 하나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멀리서 지켜만 보고 있는 관중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교회 나오는 모습이 그저 나를 즐겁게 해주고 만족시켜줄 상품을 찾아다니는 손님은 아닙니까? 혹시 함께 부르신 제자들과 하나 되지 못하고 다른 제자들을 판단만 하고 살아가는 판단자는 아닙니까? 제자라고 하면서 두 주인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버리고 따라가는 것이 나의 삶과 상관이 없는 먼 얘기이지는 않습니까? 만일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뜻 하나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즐거움 하나 버리려고 하지 않고요. 내 소견 하나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 삶에 가장 첫 번째 계시지 않고 다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괴롭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지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러한 죄성을 돌아보지 않고 신앙생활이 힘들다. 목사들은 항상 목회가 힘들다.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어렵다. 남 탓하고 주위 탓하고 교회와 형제들까지 비난하는 것까지 가요. 절대 옳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부터 돌아봐야 돼요.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버리지 않고 따라가는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도 버리지 않고 이런 말 하죠. 우선순위를 따라 희생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괴롭고 괴롭고 괴롭다 가는 거죠. 이러한 우리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정말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이러한 우리들을 결코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되게 하리라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다 실패자들이에요. 우리를 높이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버리고 따라갔다 다 실패했어요. 교회는 실패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이 뭐 이렇게 멋있게 하고 뭐 해서 좀 나은 자들 같죠?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다 실패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부터 인정해야 되고요.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고요. 실패자인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서 다 실패만 하고 살았다. 뭐가 부끄러워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인데. 그런데 그냥 실패자들이 아니고요. 소망이 있는 실패자들이에요. 사실 실패자에게는요. 세 가지 일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실패자가 아닌 척하고 살아가는 거죠. 자기를 가장하고 의롭다. 나는 그래도 자랑할 만해. 가짜로 그런 척하고 살아가든지. 둘째로 실패자로 낙심만 하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절망만 하고 죄책감에 살든지. 그것이 지나치면 모든 책임을 다른 데 돌리고 남만 탓하며 살든지. 마지막 세 번째로 실패자임을 인정하고 곧바로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돌이켜 일어서든지.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길로 가겠습니까? 앞으로도 우리의 실패가 드러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주셨고 또 이루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요. 이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내 힘으로 아니에요. 다 실패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붙드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해주셔서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주신 천국 영광을 바라보며 기꺼이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사랑과 기쁨과 만족과 감사와 찬송이 되시고 우리 삶의 모든 목적과 뜻과 소망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기쁘게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사랑 증거하다가 예수님이 부르시면 다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돌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로 끝까지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